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장소를 이제 물색하는 가운데 허름한 2층 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래층은 무당집이었던 모양이에요. 위는 교회당이고 아래층은 무당집이고. 근데 어느 날 동네 길을 지나가다가 아래층 무당 아주머니가 구판을 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웃이니까 한번 구판이나 구경하고 가자. 그래서 군중들 속에 끼어서 이제 구슬 한참 구경하는데 이 무당 아주머니가 대나무통을 막 흔들다가 대나무통이 딱 멈춰 섰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신통한 무당도 있네.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내가 아무개 교회 목사 올시다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이 굿이 잘 안 되니까 좀 자리 좀 떠나달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개척교회에 못 보던 그 새 신자가 7명이나 들어온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아래층 그 무당 아주머니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위층 교회당을 다니라고 그랬대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야, 이제는 무당이 전도까지 하네. 다음에 만나면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줘야지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골목길에서 무당 아주머니하고 목사님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보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신자를 7명이나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하는 말씀이 천만의 말씀이 우리 같은 업종 종사자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무당하고 졸지에 같은 업종 종사자가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독교가 참 종교인 걸 알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무당이 다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무당 아주머니가 기독교하고 무당이 비슷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당이나 목사나 신과 중간에 중계를 서서 뭐 교통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도대체 어떤 성격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비의 베일로 가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누구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유대 기독교인이었는데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다가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된 아마 유대 기독교인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종교를 바꾼 것이 되기 때문에 실상 고대 사회는 매우 종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꾼다고 할 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32절을 보세요.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0장 32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뭘 견디어냈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여기에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아마 어마지만 고난의 연속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33절 혹은 비방도 당하게 되고 또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사회적인 왕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자, 감옥에도 갔다는 얘기인데요. 그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너희의 재산까지 뺏겼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독자들이 어마지만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까지 뺏기는 일이 생긴다면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기 끝까지 앉아 계실까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게 될 경우에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더 세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흔들리게 되죠. 이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없을까? 손쉽게 피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순간적으로 고난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중대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읽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분명하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랑하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12절과 13절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2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참 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자, 여기 영문 바깥에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을까? 당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사죄받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각오하십시오. 우리 3.1교회는 아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강팍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 성문 안에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도 있고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소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 시스템이 제사 제도가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성전에 있기 때문에 실상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당대의 사고방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엔 우리 모두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갔나요? 바깥으로 나갔나요? 바깥으로 나가셨대요.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십자가의 능력과 치욕을 짊어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이미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3.1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그 영문 바깥으로 걸어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님 발자취 쫓아 그에게로 가자 라고 하는 얘기죠. 상당히 고도의 상징성이 있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영문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성전이 있는 영문 안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영문 안의 공간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왜? 영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고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모든 제사 시스템이 영문 안의 세계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과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을 템플 스테이트, 성전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교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뭐 구약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토라,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교를 움직이는 두 핵심 요소예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경건 생활의 일종의 구심점이에요. 성전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제가 물어볼 때 아무 대답이 없는 거는 뭐 그런 걸 묻습니까? 다 아는 얘기.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 보니까 거기는 또 예배의 장소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죠? 모든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부 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가 바로 그런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간 게 아니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성문 바깥은 특별히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셨나요? 골고다, 해골의 곳, 공동묘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묘지는 부정한 곳이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들면서 유대인들은 앞에다가 뚜껑을 돌로 막아놓고 무슨 칠을 하죠? 하얀 칠을 합니다. 하얀 칠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무덤이니까 손대지 말라 하는 얘기죠. 밤중에도. 일단 레위기법에 의하면 손을 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동묘지에 가서 뭐 무덤을 열거나 만지거나 그런 걸 굉장히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골고다 공동묘지와 같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그곳에 가서 죽으셨는데 그 부정한 영역 속에서 죽으신 그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느냐? 굉장히 역설적이죠. 무엇보다도 영문 바깥의 영역은 안의 영역과 다른 것은 영문 안의 영역은 유대교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나 제사 제도가 있는 유대교를 얘기하고 영문 바깥은 부정한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죄로 오염된 곳.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둥병자가 생기면 전부 다 성문 바깥으로 내쫓거든요. 성문 바깥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가신 그 영문 밖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 어둠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죄로 오염된 곳, 소망이 없는 곳, 그런 영역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어둠의 영역 속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속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문 안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적인 영역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얘기죠. 이 부정한 세상 향해서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공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하면 그들의 모든 경건 생활이 예루살렘 구심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잘 안 떠나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이상 끝, 더 이상 가지 마. 이게 무슨 종교인가요?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왜 유대 땅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영역인데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도 없는데. 모든 축복은 예루살렘 구심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유대 예루살렘 교회는 늘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잔치하고 부흥회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불순종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요. 언제까지 안 갔나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스데반 순교 사건이 생길 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흩어버린 거죠. 우리 삼일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모이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안에 안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안에 매일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여기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는 세상 직장으로 우리가 사는 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이라고 하는 이 방어막을 딱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거기에 가서는 모든 편안함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일종의 기존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피해서 옛 종교인 예루살렘 안의 종교의 방어막 속에 편안히 있기를 원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핍박이었거든요. 신분이 보장이 되죠. 모든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방어체제 시스템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세상 한가운데로 주님 쫓아 가라 이거예요. 이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한가운데로 가라 이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켜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영역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북박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 더 계시냐, 교회당 바깥에 더 계시냐. 그랬더니 애들이 한다는 말이, 전도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세요.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더 꽉 계시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옛날 우리의 성도들도 말이죠. 교회당 안에 제일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 어디예요? 목사님의 이 제단. 그래서 옛날에 강대상은요, 목이 부러질 정도로 높은 데 있었어요. 거기 여자들도 못 올라가고.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장로님들 앉아있는 곳이야. 이게 공간의 거룩성 정도를 다 이렇게 저희 세그먼트, 분할을 시켜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 중심에 유대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속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영역 안이 아니고 성문 바깥에 누가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저 몽골 대초원도,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도, 아마존의 정글 지역에도, 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다 죄로 오염된 무의미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속죄의 구속의 은혜가 경험되는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체계의 센터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시장 한가운데가 이제는 속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슬픔과 좌절이 있던 곳이 기쁨과 환희가 있는 장소로 변화되는 그 역할을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가신 주님 쫓아서 가자.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쫓아가는 길에 우리도 짊어져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이 뭔가요? 부끄러움 아닌가요? 1세기에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가벗겨서 행인들과 군중들 앞에 하루 종일 조롱당하면서 묶여 있어서 걸려있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빨가벗겨지는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이, 수치를 부끄럽지 여기지 않는 그 고난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룩하게 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작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난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온,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온, 대학원 나와서 은혜를 받고서 목사의 길을 가려고 제가 있는 총신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총신에는 남해안 서해안 일대에 거의 한 600개의 섬들이 있는데, 전체는 뭐 수천 개가 넘지만 뭐 인구가 200명 정도가 넘는 그 섬들은 다 교회가 이미 들어가 있고, 30명, 40명 되는 교회는 섬은 교회가 없어요. 당연히 전도자도 목회자도 없겠죠. 그런데 낙도 선교단 지도교수를 제가 맡아가지고 여름에 우리 신학대학원과 대학 학생들이 한 6, 700명씩 6명, 5명 조를 짜가지고 남해안 일대 일주일에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지도교수를 맡게 됐어요. 저도 쫓아가야 합니다. 지도교수의 조건이 학생들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해안의 여러 섬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뭐 섬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이들도 몇 명밖에 없어요. 학교는 폐교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주민들은 다 뭐 바닷가로 일하러 다 이렇게 떼학볕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이 서울에서 온 청춘 남녀 전도사님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기타를 가지고 처마 밑에서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하고 놀아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외로운 섬의 아이들이 환상입니까? 예쁜 서울 언니 오빠들이 와서 일주일 내내 기타 치면서 자기들하고 놀아주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면요, 100% 믿어요. 예수도 이 어린애들의 특징이 그래요. 예수 믿냐 그러면 다 믿는데요. 어른들은 안 믿어. 우라지게 안 믿어. 어른들은. 그런데 애들은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뭐, 복음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후딱 갑니다. 근데 문제는 금요일 날 오후예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섯 명의 학생들이, 언니 오빠들이 배가 저 멀리서 통통통통 오는데 섬 아이들 뒤로 하고 내년에 또 만나자. 정이 들었던 이 섬 아이들이 얼마나 부두가에 앉아가지고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는지요.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전도사님들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우리 섬에는 교회 하나 없습니까? 교회 하나 세워주이소. 우리 섬에 전도사님 하나 보내주이소. 부두가에 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제 제자가,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가 그 어린아이들의 울음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섬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화수목금까지는 공부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 밥도 못 먹고 그 어린아이들과의 약속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저 목포까지 갑니다. 거기서 또 몇 시간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그 낙도 오지까지 또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섬에 들어간다니까 섬에 어른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전도사가, 예수 믿는 전도사가 들어오면 용왕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바다신이. 그러니까 절대 집을 빌려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완전히 폐가죠. 흉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흉가에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벽지도 없고요. 장판도 없고 다 버려진 지 오래돼서 그냥 흙으로 돼 있는 그 방바닥인데요. 거기에서 자기가 한 두세 달을 지냈나 봐요. 근데 그런 집은 뭐가 많으냐 하면 벌레, 진해가 많아요. 진해가 말이에요. 다리가 시뻘건 게 수천 개가 넘어요. 스물스물. 그래가지고 말이죠. 밤에 사타구니 올라타고 다니죠. 막 그냥 배를 올라타고 다니다가 아무나 콱콱 물죠. 그래가지고 손이 퉁퉁 부었는데요. 얼마나 아프다고 한번 물려보실래요? 얼마나 아픈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또 주인이 나타나서 거기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건어물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건어물 창고에. 구멍이 뻥뻥뻥 뚫렸는데 어물을 말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여러분 조그만 그 틈에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섬에 얼마나 추운 바람이 많이 몰아칩니까? 그런데 건어물 창고에서 목포 몇 개 뒤집어 쓰고 긴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 섬 아이들과의 약속 하나 지키려고. 꽃피는 봄이 왔어요. 서울에 계신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권사님. 자기 아들이 섬에 가서 전도한다니까 기특한 마음으로 뭔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관광삼아, 구경삼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 거의 죽다시피 하면서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머리가 없냐? 육지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더냐?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쫓아서 당장 육지로 가자 말이에요. 거기서 목회하더라도 너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데 와서 저기 고생하느냐? 제 제자가 뭐라고 어머니께 얘기한 줄 아세요? 어머니, 저보고 정말 좋은 목사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저 예수를 잘 믿으랍니다. 저는 이 섬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섬의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섬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떠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부두가에서 울다가 혼자 떠났어요. 그 섬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땅을 요만큼 사가지고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다 볼대를 올려서 뭐 슬레이트를 얹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섬에 또 얼마나 태풍이 많아요. 지붕채 그냥 슬레이트가 다 날아가 버려서요. 그래서 시멘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당신 집 세우려고 하는데 왜 당신 집을 날려보냅니까? 그러면서 이 여기에다 교회당 하나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언뜻 계시가 임했는데 서울에 있는 이한수 교수한테 전화해라.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래. 그때 제가 서울 근교 돌아다니면서 섬에 교회 짓는 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얼마나 제가 이 총신대 여학생인데 스피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면 그냥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 그만큼 스피치가 좋은 학생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한 교회에서는 2천만 원씩 헌금이 나와요. 그래서 한 4, 5천만 원 모아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섬에서 교수님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돈을 많이 모금한다고 들었는데 그 섬에 교회 짓는데 좀 보내달라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너를 위해서 나를 준비한 것 같다. 그 다음 날 제가 그 섬의 전도사님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섬에 그 자리에 예쁘장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헌당식할 때 제가 가서 밤새도록 이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섬의 성황당에서 혼자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섬 주민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섬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저는 떠났지만 한 4, 5개월 된 뒤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기뻐하세요. 우리 섬에 가장 부자들이 선주들인데 그 선주들이 보통 한 10명씩 직원들 데리고 있는데 선주들이 다섯 가정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채워지고 미신밖에 몰랐던 이 섬에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교수님 기뻐하십시오. 저는 그 전도사님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도사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쫓아가겠다고 하는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가 이만큼 예수를 믿기 위해서 흘린 선교사들의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쫓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 가신 주님을 쫓아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거룩하게 변하고 주님을 믿는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도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지상의 예루살렘이 마지막 순례의 종착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지가 없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그냥 지상의 예루살렘일 뿐이야.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이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길인가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가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산속 기도원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제자로 직장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뚫고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 주님이 이미 걸어가셨는데 우리들도 오지로 제주도로 복음 들고 제자로 가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은혜를 받고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제사가 요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 시절에는 동물을 제사로 드렸지만 15절을 보면 무슨 제사가 요구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변화된 입술을 벌려 우리 주님을 찬양을 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집안 어른들이 다 불신자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늘 부엌에서 혼자 찬송을 부르셨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머님의 찬송 소리가 오늘날 저를 목사로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슬플 때, 답답할 때, 이 청년들 직장도 못 구하고 우울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송하면 우리의 우울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지에 갈 때에 서울 제 집에서 한 시간 넘게 가는데요. 갈 때 좀 무료하잖아. 아침에 졸리기도 하고. 저는 복음 찬송가를 틀고 갑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차 안이 천국이야. 아무도 아멘 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얼마나 쏟아지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지요. 언제는 뭐 양지에서 오다가 말이죠. 핸들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저 혼자 지휘하면서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경찰이 제 차와 속도가 같아져가지고 저를 보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뭐 지휘하면서 손 흔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보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웃으면서 했더니 씩 웃고 가더라. 남들이 보든 말든 내가 있는 처지에서 저희 어머님처럼 답답할 때, 기쁠 때 우리의 변화된 입술로 주님께 올려드려는 이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뭔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사랑과 선행의 제사인데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내게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가난한 이웃들 조금씩 구제하고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랍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전 시골집에서 자랐는데요. 시골 바로 앞집이 목수집이었어요. 근데 목수가 이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 늘 먹고서 찬장이고 모든 걸 만드는데 희한하게도 비틀거리면서 망치질을 하는데 못은 또 제대로 박히더라고요. 하여튼 희한한 분이에요. 근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 그냥 자기 부인이고 애들이고 맨날 패요. 견디다 못해서 그 부인이 막내 넷째 딸을 등에 업고 우물, 자기 집 앞에 있는 우물에 거꾸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 옆집에서. 아빠는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어린 꼬맹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어린 세 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더라고요. 치마폭에 쌀을 숨겨서 밥을 해주고 애들을 위로하고 저는 그 어머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도 참 예수님을 예쁘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현이라든지 정혜영 씨,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1억을 기탁을 했다고 그래요. 정혜영 씨 그의 글을 보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현재 남편 시온과 다시 결혼하겠다고. 나눔의 기쁨을 내게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멋있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도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찬송의 제사, 사랑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끝에서 영광의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좀 빠른 템포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우리 다 손 들고 등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냐고 세상의 험한 길이랄지라도 내 몫에 태워진 작은 십자가 짊어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가신 주님 쫓아가는 이 길 끝에서 찬양의 제사, 사랑의 선행의 제사를 드리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